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이
어제는 전 세계 교회가 종려 주일로 지킨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그 함성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그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신들의 삶에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현실적인 자신들의 소망을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까지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복원하고 예수님께서 매 요일 일으키셨던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쫓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이른 아침 예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과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거의 뭐 하루 반나절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루를 묵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종려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 월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제 둘러보셨던 그 성전을 목적지 삼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던 예수님의 배가 고프신 것입니다. 시장기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신 그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요량으로 그 길을 가시다가 눈에 들어온 무화과나무로 우리 예수님이 발길을 옮기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기초로 얼핏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적잖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나? 그리고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순간 치밀어오른 짜증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너무나 속 좁은 분이 아니신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속해져 있는 지역, 이 중동의 무화과나무는 두 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무화과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이 전인 이 봄에 이 나무 잎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 이 가지에 요깃거리로 꽤 쓸만한 작은 혹과 같은 열매들이 먼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시장할 때 이것을 따먹곤 했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이 무화과에 이 시기에 이러한 작은 혹과 같은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죠. 될 만한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봅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이 작은 혹과 같은 열매가 없다면, 이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 나뭇가지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혹과 같은 열매가 그 시기 없다는 것은 이 나무에 분명히 어떠한 병이 걸려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이 혹이 없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이 성장은 이 나무가 겉과는 다르게 속이 완전히 비어있거나 썩었다는, 병들었다는 그러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향해서 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눈치채셨나요? 주님의 이 무화과를 향하여 명령하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첫 번째 방문하셨고 이제 곧 방문하시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속빈 강정과 같은 그 종교에 관한 시청각 교육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실질적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도전을 주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던 그들의 속빈 마음,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떠올리셨을까요? 이 나무는 과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21세기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도전과 메시지는 이 말씀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바쁜 장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한 면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교회를 들고 나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북적이는 곳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인 분주함이 혹 열매 없는 주님과 관계 없는 그러한 우리만의 분주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서로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만 바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의 진정한 변화 없이 수는 늘어나고 우리의 덩치, 우리의 신앙이 커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날 우리 예수님은 열매 없는 행위로 가득한 성전을 이제 청소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재료로 교훈을 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행동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주함,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지금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가득했던 걱정과 인생에 대한 조바심, 염려로 가득했던 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계십니까? 그 변화가 가까이에는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눈에, 또 우리 식구들의 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의 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힘을 지금 얻고 계십니까? 또 두려움과 조급함과 거짓말과 같은 주님 만나기 전에 부정적이었던 나의 인격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 안에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가고 계십니까? 또 그 모습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활동으로 여전히 분주하기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제력이나 도덕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그 부패한 성전을 향해 달려가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집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셨던 온 인류의 진정한 왕, 바로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안으로 깊이 녹아 들어와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동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대속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답게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성전, 그래서 그 결과인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혹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께서 잘했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마다 늘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맺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오늘 월요일 성전에 하나님이 없음을, 그래서 열매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월요일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 하나님이 왕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신가? 오늘 하루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를 구하여 나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되고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케 열매 맺는 복된 은혜의 한날,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 주님 손길로 저희들의 영과 육을 보존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교회 생활에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명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문안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으로 날로 흥왕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목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삶의 짐으로 힘겨운 교우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가치 위에 나라가 운영되며 위정자들이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국민을 이끌게 하시고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아래서 고통하는 북녘과 선교지 위에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속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